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어제 여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단행하고 6일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붙잡아갔던 인질들 중 이스라엘인 10명과 태국 국적자 4명, 러시아 국적자 2명, 총 16명을 이날 이스라엘 측에 넘겼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밝혔습니다. 양측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외교부의 마지드 알 안사리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날 미성년자 16명과 여성 14명 등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0명이 석방된다고 말했으며 이들은 버스편으로 이스라엘 오퍼 교도소에서 서안지구 라말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풀려난 이스라엘인 인질들 중에는 미국 이중국적자 리아트 베이닌 씨와 네덜란드 독일 이중국적자 각 1명과 3명 등 총 5명의 이중국적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인질 10명 석방 시 휴전을 하루 연장하고 석방 인질수의 3배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오늘 일시 휴전 시한 종료 몇 분을 남겨놓고 추가 협상 진행을 위해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가 각각 확인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베아닌 씨가 가족과 재회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억류된 모든 인질들을 반드시 모두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과 만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하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진전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가자지구의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이날 예루살렘 인근에서 두 명의 무장 괴한이 총격을 가해 적어도 3명의 이스라엘인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심각한 테러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히 하마스 같은 테러 조직에 맞서 끝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가 처한 또 다른 상황의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제닌 난민촌에서 어제 군을 향해 폭발물이 투척된 데 대응해 민병대 고위 지휘관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들 외에 15세, 8세 팔레스타인인 소년들이 이스라엘군에 총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벨기에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자유와 안보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원하고 미국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군수품 공동 생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다음 달 방위산업 관련 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유럽 대서양 체제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행했던 반부패 개혁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 지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쿠피안스크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1A5 탱크를 최초로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대화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열강들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으로 인한 위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이란과의 대화 체계를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세계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지만 이란의 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기존 상자에 다시 넣으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게 조정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2.0과 같은 새로운 대화체계를 제안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영어사전 미리엄 웹스터가 선정한 올해 2023년을 대표하는 단어는 authentic입니다. 진품인 진짜의 진정성 있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authentic이 미리엄 웹스터 사이트의 50만 개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로 올 한해 세계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썼고 또 가치를 둔 단어라고 올해의 단어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AP통신은 2023년은 일종의 진정성 위기로 보고 있다는 미리엄 웹스터 편집장과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authentic은 인물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의 시대이자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의 중요성을 찾게 된 시대임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설명했고요. 공영 라디오 NPR은 챗 GPT가 불러온 학계의 진실성 문제, 또 몇 달간 이어진 헐리우드 배우와 작가 조합의 파업, 특정 소셜 앱에 사람들이 몰리고 진정성 보여달라면서 이용자들에게 가입비를 청구한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X로 이름 바꾼 기업가 일론 머스크 등의 사례를 들면서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진정성이 화두였다고 풀이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사회에 의한 통제고요. 두 번째는 이동의 통제고요. 세 번째는 정보의 통제입니다. 현재 이
네, 한국 서울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청년들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의 첫날 금요일 북한은 북극발 강한 찬바람이 계속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와 양강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남포와 용현 등 황해도 일부, 강원도와 함흥, 함경북도 일대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가 영하 8도고요. 함흥이 영하 8도, 개성 영하 7도, 신의주 영하 9도, 청진 영하 7도입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5도, 중강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집니다. 기산 영하 20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0도까지만 오르겠고요. 개성이 2도, 함흥 6도, 원산 5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는 영하 4도, 기산 영하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쪽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는 0.1에서 2m 정도의 물결이 일겠고 먼바다는 3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30일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휴전이 하루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측에 공격 전술을 바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공기관 직원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부터 가볼까요? 이 두바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시작됐죠?
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UAE 정부는 이번 총회에 협약 당사국, 경제계 지도자, 기후학자, 언론인 등을 포함해 7만 명 이상의 대표가 참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이 협약을 영어 약칭으로 UNFCC라고 하는데요. 이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 원인이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라고 규정되고, 이에 대한 범지구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협약에서 당사국 총회는 어떤 기능입니까?
네, 협약 내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협약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연 1회 열립니다. 이 UNFCCC는 COP 외에 SBI, 이행자문보조기구와 SBSTA,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이 UN기후변화협약의 28번째 당사국 총회인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논의되겠죠. 중요한 현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입니다. UN은 GST가 당사국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파리 협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또 실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중간 점검하는 겁니다. 이 GST는 올해 처음 평가가 나오고요. 앞으로 5년마다 실시합니다.
예. 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내세우고 있는 목표가 이 계속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도씨까지 제한하는 겁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과학자들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수준과 비교해 43%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조처가 이번 세기 말까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더 잦은 가뭄과 폭염, 폭우를 포함한 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영향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목표의 진전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GST 예비 결과에 따르면 이 진전 상황이 재궤도에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엔 지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창이 지금 닫히고 있고 지금 행동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유엔은 이번 COP28에서 당사국들이 GST를 통해 다음 행동 계획을 가속하기 위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총회에서 GST 전 지구적 이행 점검 현안 말고 또 눈여겨볼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기후 변화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 기후 변화가 유발하는 이 지속적인 가뭄이나 극단적인 홍수로 생긴 피해를 기금을 만들어서 보상해 주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유발 요인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부유한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가난한 나라들에 보상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로이터 통신에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등 몇몇 유럽 나라가 앞으로 며칠 안에 기금 기여액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문제도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유럽 나라들과 기후변화 취약국들, 그리고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역할을 보존하려는 석유나 가스 생산국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하다면서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COP28에서는 화석연료를 완전하게 퇴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을 줄여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회의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에 집중하고 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합니다. 프란치스코 로만 카톨릭 교황도 이번 총회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건강 문제로 막판에 계획을 출시했습니다. 반면에 찰스 3세 영국 국왕,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그리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은 이번 총회에 참석합니다.
지구촌 오늘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이 다시 연장됐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휴전이 30일 새벽에 끝났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측은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휴전이 7일째 이어지게 됐는데요. 앞서 이스라엘 측은 인질 10명이 풀려날 때마다 하루씩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휴전 협상이 그 연장 협상이 어렵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타결은 됐네요.
네, 당초에 하마스 측이 석방할 인질 10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포함했다고 해서 합의가 무산될 뻔했는데요. 막판에 하마스가 이를 철회하면서 결국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하마스가 석방 인질에 포함하겠다고 한 사망자는 10개월짜리 아기와 4살 아이 그리고 이 두 아이의 어머니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휴전 엿새 동안 하마스가 풀어준 인질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모두 97명이 풀려났는데 이 가운데 70명이 이스라엘 여성과 아이들이고 나머지 27명은 외국인이라고 30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시 이스라엘에 갔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7일에 분쟁이 시작되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요. 30일 테라비브에서 아리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주 풀려난 인질들이 가족과 제외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 진전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써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더 많은 인도적 구호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서 이 과정이 결과물들을 내고 있고 중요하며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측에 가자지구 내 작전 좀 더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고요?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29일 전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가자지구 남부에서 작전할 때 앞서 가자 북부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작전할 것을 미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 하마스를 소탕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공세를 한 탓에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인도적 위기를 피하려면 하마스와의 전투에서 많은 팔레스타인이 다시 피난길에 나서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측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민간인 피해가 다시 대량으로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이 앞으로의 전투 방식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더 큰 압력을 백악관이 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29일에 민주당 당원위원 약 20명이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공한 지원을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 설리번 보좌관을 만났던 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를 늘려야 하고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더 줄이도록 더 많은 조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오찬 행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의 이런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얘기로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상원 민주당 코커스 소속 의원들 절반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무기들이 국제법에 따라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그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할지 그 허용 여부에 관한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유럽사법재판소 ECJ가 28일 EU 회원국들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처는 엄격하게 필요한 것에만 한정돼야 한다고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네, 누군가가 소송을 냈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겠죠? 유럽 사법재판소가 어떤 소송을 다룬 겁니까?
네, 벨기에 동부의 안스시에서 일하는 한 무슬림 여성 직원이 직장에서 머리 스카프를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낸 겁니다. 이 직원은 한 부서의 책임자라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관련된 EU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네, 지난 2021년에 ECJ는 대중들을 상대하는 직업에서 일하는 여성이 히잡 벗는 것을 거부하면 그를 해고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히잡은 이 아랍권의 무슬림 여성이 쓰는 머리 가리개입니다. 한편 안스 씨는 해당 소송이 제기되자 고용 조건을 고쳐서 직원들한테 엄격한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어떤 형태의 전도도 금지되며 이념이나 종교적 소속의 명백한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유럽 안에서 그동안 이런 유형의 규정이 차별에 해당된다, 차별이다 이런 문제의 제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소송을 다뤘던 벨기에 노동법원은 이 안스 씨가 부과한 엄격한 중립 조건이 EU 법률에 반하는 차별을 낳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ECJ는 회원국 기관들이 그들이 추진하려는 중립성의 정도를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회원국 기관들이 어느 정도가 중립인지 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히 철학적, 종교적 믿음의 가시적인 상징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선택도 똑같이 정당화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EU의 회원국인 프랑스에서는 올해 무슬림들의 여성 복장을 규제하는 조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프랑스 교육부가 지난 8월 공립학교에서 일부 무슬림 여성들 의복인 아바야를 학생들이 입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 아바야는 헐렁하게 전신을 가리는 옷으로 최근에 이걸 입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처가 9월 4일부터 적용됐다고 합니다.
예, 프랑스 교육부는 왜 아바야 착용을 금했던 겁니까?
네, 당시에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은 TV 방송에 나는 아바야를 학교에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면서 우리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보기만 해도 이 학생들의 종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전에도 프랑스 정부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복장을 규제하는 조처 내놨었죠.
네. 2004년 이래 프랑스 공립학교에서는 히잡 같은 머리 가리기를 쓰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2010년에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 수교의 물꼬를 트고 그리고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긴장 완화를 이끌었었던 그 미국 외교계의 거목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전년 대비 1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5.2%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금 폭스뉴스에서도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소식인데 미국 외교계의 거목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별세 소식이죠?
네, 키신저 전 장관은 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국제정치 컨설팅 회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요, 29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존경받는 학자이자 정치인인 헨리 키신저가 코넥티컷의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키신저 전 장관은 정말 미국 외교사에 있어서 미국 현대 외교사에서 뺄 수가 없는 인물이죠.
네, 단순한 핵심 인물이 아니라 미국 냉전 시대의 미국의 외교 그 자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키신저 전 장관을 국제 문제와 정세를 결정한 인물로 규정한 것은 그가 미친 영향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키신저 장관은 전 장관은 냉전 시대에 이 세계 질서를 바꾼 전략가로 평가받으면서 외교계에서는 전설로 통해왔습니다.
네. 자, 키신저 전 장관이 10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생입니까?
네, 맞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유대인 출신으로 1923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10대 때인 1938년에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가족과 모두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에 입대해서요, 독일어 통역병으로 근무하기도 한 키신저 장관은 1954년 미국 명문대인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공직에는 언제 진출했습니까?
네, 1950년대부터 이 정부기관의 외교 자문 역할을 해오던 키신저 전 장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외교의 핵심 자리에 올랐습니다. 1968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그를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한 겁니다.
네.
그리고 닉슨 전 대통령은 재선 후 1973년에는 그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과 이 국무장관을 동시에 겸한 것은 미국 역사상 키신저 전 장관이 유일합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닉슨 전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해서 국무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미국과 소련의 긴장 완화 그리고 베트남 전 종료, 중동 갈등 완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수교 토대 마련 등을 키신저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이룬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냉전 상태였던 소련에 대해서 이 대탕트 전략을 펼쳤습니다. 1969년부터 미국과 소련의 그 전략 핵무기 제한 협상을 시작해서요. 1972년에 이 전략 무기 제한 협정 1차 조약을 타결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또 1973년 이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 정부와 휴전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베트남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4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중동 외교에서도 큰 활약했었죠?
맞습니다. 1973년에 중동에서는 이 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연합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간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당시에 키신저 전 장관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를 오가면서 이렇게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또 이 적대 관계를 휴전으로 유도한 건데요. 당시 중동 국가들을 이리저리 오간 키신저 전 장관의 행보를 두고서 셔틀 외교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키신저 전 장관의 그 외교 성과에서 핵심으로 이 미중 관계 정상화 초석 마련했다는 거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당시 중국의 대외 정책은 죽의 장막이었습니다. 대나무죽,
네.
그러니까 죽의 장막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과 동구 동상권이 서구 자유주의 진영에 취한 그 폐쇄적이고 또 비밀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철의 장막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렇죠.
이를 중국의 정욕에서는 주계 장막이 된 겁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71년 닉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지시를 받고선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 방문에서 저원라이 당시 중국 총리와 비밀 회담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닉슨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 주석과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미국은 1979년에 중국과 공식적으로 수교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겁니다.
외교관으로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키신저 전 장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키신저 전 장관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레알 폴리티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네.
이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요. 이념적인 관념이나 아니면은 뭐 도덕적인 전제보다는 국가의 이익이나 세력 균형을 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그의 외교 정책 가운데 현재까지도 비판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칠레의 사회주의자 대통령 살바도르 야인데 고센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 군사 쿠데타를 지원한 것과
네.
그리고 베트남 전쟁 중에 이 베트콩 소탕을 내세워서 이웃 나라인 캄보디아를 폭격한 것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네. 자, 키신저 전 장관의 별세 소식에 각계가 추모하고 있네요.
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서 미국이 외교 문제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또 뛰어난 목소리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라고 애도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요, 키신저 전 장관이 이 외교관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그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 전 장관은요,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장관 재임 기간에 키신저 전 장관이 준 그 품위 있는 조언과 도움에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애도의 표시가 나왔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키신저 전 장관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오래된 그리고 좋은 친구이자 중국과 미국 관계 구축의 개척자라면서 글을 애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요, 역시 사회관계명을 통해 올린 글에서 헨리 키신저는 역사의 거인이었다라면서 그의 사상과 외교가 그의 시대와 그리고 우리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기대 수명이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9일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77.5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1세 더 길어진 겁니다.
네, 기대 수명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명하고는 또 다른 거죠. 어떤 겁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건요, 이 출생자가 그 출생한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21년에 태어난 아이는 76.4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 반면에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77.5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예. 그 2020년도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9년에 78.8세였던 그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요, 2020년에는 77세로 1.8세가 짧아졌습니다.
네.
이후 2021년에는 76.4세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다시 늘어난 겁니다.
네. 2년 동안 계속 줄어들다가 어떻게 다시 늘어나게 된 겁니까?
네, CDC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이 사망자 감소가 지난해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2021년 당시를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요, 미국 내 전체 사망 요인 가운데 3위였었는데요. 2022년에는 4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CDC는 2022년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시기보다는 여전히 뒤처진 것으로 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려면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데 이게 좀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자살이 계속 늘면서 기대 수명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CDC 분석입니다.
네.
CDC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 미국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4.1명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14.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77.5세로 나온 2022년의 기대 수명 세부 내용도 같이 보죠. 기대 수명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의 그 수명이 다르죠?
네, 통상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의 기대 수명보다 더 깁니다.
네.
2022년 미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80.2세고요.
네.
남성의 기대 수명은 74.8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많네요. 인종별 기대 수명은 어떻습니까?
네,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인종은 아시아계입니다.
네.
2022년 기대 수명은 84.5세로 미국인 전체 기대 수명보다 7살이나 더 높습니다. 많습니다. 중남미계가 80세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백인은 77.5세입니다. 미국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짧은 인종은 바로 흑인으로 72.8세였습니다.
예, 나라마다도 기대 수명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주요 선진국들의 기대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속한 몇몇 주요 국가를 좀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인의 기대 수명이 84.5세로 가장 높습니다. 한국인도 83.6세로 긴 편에 속하고요.
네.
유럽에서는 이 스페인이 83.2세, 그리고 스위스가 83.5세, 스웨덴이 83.1세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나온 거죠?
네, 상무부가 29일 그 미국 3분기 2023년 3분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7월부터 9월에 속하는 이 3분기 실질 GDP는 연율 5.2%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4분기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잠정치는 4.9%로 전망됐었던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향. 미국은 GDP를 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실질 GDP 잠정치는 지난달에 나온 속보치보다 뭐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해서 도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런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이 그 속보치에 비해서 소폭 하향 조정이 됐지만 이 지역 정부의 지출과 그리고 비주거 부문의 고정 투자 등의 증가분이 이번 잠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주거 부문의 고정 투자는 설비나 아니면 지식재산권 상품의 연구개발 등 기업 투자를 가리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2분기에 실질 GDP 확정치가 연율 2.1%였었거든요. 이 분기별로 성장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먼저 전체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 지출이 연 3.6% 증가했습니다.
네.
2분기 때는 이것이 0.8%였으니까 아주 크게 오른 거죠.
네.
그리고 또 민간 투자 부문이 연 10.5%의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가 6.2% 늘어난 것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 지출이 늘어났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분기에 급락했었던 수출 부문이 이번에 살아나는 것도 반영됐습니다.
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죠. 다가오는 4분기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현 4분기에는 이 경제 성장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정책의 누적 효과가 이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TD 이코노믹스는 10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그 4분기에 실질 GDP를 연 1.8%로 아주 낮게 예측했습니다.
네.
내년 전망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9일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본다면서 결국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앞서 발표된 경제 지표 몇 부분 살펴볼까요? 물가 변동률 어떻습니까?
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월 0.4% 인상해서 9월과 변동은 없었지만 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연준이 설정한 2%의 목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목표 인상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소매 판매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이 소비자 지출 심리는 둔화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동시장은 어떤가요?
네, 기업들이 고용 건수를 점차 줄여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5만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29만 7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었던 9월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한 거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전망치인 17만 개보다도 더 적게 나온 겁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 새 일자리 개수는 한 달 평균 25만 8천 개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동안 과열됐었던 노동시장이 마침내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둥이 되는 행정부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방부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쓰며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서가 바로 미국 국방부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의 역할과 규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scope of our cooperation is vast. As our ambassador is fond of saying, it stretches from the seabed to space. And of course, the strength of our partner.
2023년 11월 1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인도와의 2+2 국방 외교 장관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사이 협력이 해양부터 우주까지 망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국방부는 국제 영내 현안에서 미국의 이익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근거해 세워진 연방군사편제부를 계승한 기관입니다. 이어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정식 행정부처로 출범했습니다.
America greets Army Week with a super display of military might. Marching troops and armored columns go by in massive array, and here comes the world's latest and greatest tank.
미국 국방부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군의 뿌리가 독립혁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국방부가 나라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임무는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사용합니다. 모든 적에 대항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한다.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미국 안보와 자산 그리고 핵심 이익을 담보한다. 국가 정책과 이익을 지키고 발전시킨다 등입니다. 국방부는 또 홈페이지에서 현 오스틴 장관 체제 아래 다음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국가 방위. 둘째, 군 장병과 가족 등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그리고 팀워크를 통한 성공입니다. 국방부는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관입니다. 미국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국방부에는 예산 자원으로 1조 5,200억 달러가 부여됐습니다. 이는 당해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에서 12.8%를 차지합니다. 국방부는 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기관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에는 현역 군인 130만 명 이상, 민간인 직원 75만 명, 그리고 81만 1,000명 이상의 주방위군과 예비군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5만 명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의 역할과 규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년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민주평통 성동구협의회와 한반도 청년미래포럼이 함께 기획한 평화통일 시민교실 토크 콘서트 현장으로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인권유린이나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들,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올 때 고모가 저희가 가는 거를 그냥 보고 잘 가라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정치검찰서에 보낸 그런 스토리도 있었거든요.
평화통일 시민교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패널 탈북민 김일혁 씨가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실태 공론화 방식을 논의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현 주소를 분석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먼저 행사 취지,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창립자이자 민주평통 성동구협의회 청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규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일단 이런 아카데미나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면 특히 북한 인권 문제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늘 나와 있는 연구 결과나 아니면 북한 인권 실태만 강조돼서 조금 자극적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기에 국민 공감대가 떨어지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 공감대나 국민 여론이 정책을 뒷받침해줘야 정책이 실행이 되고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임에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정부 교체에 따른 180도 전환되는 대북 정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희석시켜 나가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조금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같이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자 박준규 대표와 4명의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했고요. 이 밖에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인 차두현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이 박준규 대표는 패널 구성에 더욱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좀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민간 재단에서 통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 기업에서 대북 전문 이사를 맡으신 분, 그리고 UN에서 연설을 하시고 국내 국외로 계속 지속적인 북한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한반도의 청년들을 하나로 엮기 위해 대외적으로 뛰고 계신 분,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국민공감대를 가장 구조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또 청년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일선에서 경험하셨던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청년들의 의견을 전문가적 지식에서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패널 가운데 북한과의 접촉이 가능한 대북 전문이사 김충신 씨가 함께했는데요. 스타트업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북 전문 이사를 맡고 있는 김충신 씨의 얘기 직접 들어봅니다.
저는 일단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회원이고요. 또 북한 쪽과 뭐 접촉을 조금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접촉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앞으로 북한 쪽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제가 예상하는 바를 말하고자 이번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쪽과의 협의도 하고요. 또 북한 쪽의 대응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자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무역일꾼 일부하고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2021년에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대북 사업에 법적 자문으로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접촉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는 좀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아니더라도 직간접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외부 정보의 적극적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의 통제가 무너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사회에 의한 통제고요. 두 번째는 이동의 통제고요. 세 번째는 정보의 통제입니다. 현재 이 세 개의 축으로 북한 주민들 전체를 올가매고 있는데 그 줄을 느슨하게 풀거나 끊어버리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유입되고 특히나 이제는 위성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위성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또 어느 정도 향상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이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하는 김태래 씨도 이 패널로 참여했는데요. 북한 인권에 관해 서로가 개발 협력할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살아온 배경 자체가 대한민국의 한 아이로 태어나서 청년으로 자라다 보니까 제가 겪지 못하거나 제가 공감하지 못할 만한 북한에서 나서 자란 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나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 혹은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이 내 옆에 있는 가족 혹은 친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나와 같은 이웃이 겪고 있는 아픔과 비극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경험한 이 탈북민 김일혁 씨는 현재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2011년에 북한을 떠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한 지 한 12년 정도 되고요. 저는 한국외대에서 정치외 교학을 전공하고 작년에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쪽으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권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한 거는 2019년도였거든요. 그때 링크라는 단체를 통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서 뭐 미국의 정부기관이나 NGO 단체, 대학교, 고등학교, 기관 여러 많은 단체들 돌아다니면서 그 북한 인권에 관련해서 이렇게 스피치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올해 8월 17일 날 그 6년 만에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한반도의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아직 많이 조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청년들이 이런 북한 인권 관련해서 논의하고 이런 장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지금의 저희와 같은 청년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텐데 그 청년 세대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때 북한에 관련된 뭐 정책이나 아니면 북한 인권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북한 인권 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행사를 마련한 박준규 대표는 통일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 세대 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분야의 청년들이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토크 콘서트를 참관한 한국 시민들의 소감입니다.
북한 인권이 되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나온 말이어서 이제 피로감도 높아졌고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도 기획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걸 적용을 해서 앞으로 청년들 프로그램 할 때 훨씬 더 좀 알찬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통일이나 북한 주민 인권이 너무 정치적인 게 돼가지고 그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그런 입장이나 시선이나 너무 정치화가 돼버린 거 그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역시 청년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30 세대들이 통일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게 어렸을 때 배웠던 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라는 슬로건 형태로만 딱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구체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하고 이어나가면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조금만 촉진을 해주면 그들이 어쩌면 전문적인 주장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분단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한 60대가 넘었어요. 근데 전쟁 그런 걸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그 토크쇼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활기차고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상기가 될 수 있고,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깨우치고 있구나.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걸.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도 이제 탈북민이잖아요. 북한에는 현실적으로 인권이란 게 없죠. 북한에도 노래가 있거든요. 자유는 이런 노래. 자유가 없이는 살아도 죽음 없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 거를 진짜 어떤 자유인 거를 맛을 못 봤으니까. 대한민국 이런 민주주의를 못 지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이란 자체도 모르고 이런 게 자유인지도 모르고 그게 쭉 속박돼서 살았기 때문에 모르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또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 같은 탈북민들 많이 초청을 해서 이 서민적인 대화를 많이 알려주고 그래야 한국 분들이 알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말, 영어로는 당신이 말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표현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that David's been talking behind your back?
Really? I don't believe that. David wouldn't do something like that. I've known him for years, and he's always been a good friend.
I overheard him talking to someone about you.
I find that hard to believe. Maybe there's a misunderstanding.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David and I ha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and I trust him.
I'm just looking out for you, you know. I wouldn't want you to be blindsided by someone you thought was a friend.
I'm sure there's a reasonable explanation.
Suit yourself, but don't say I didn't warn you.
데이빗이 존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말하니까 존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표현이 못 들은 걸로 하겠다 같은 표현입니다.
I'm going to pretend I didn't hear that.
직접적으로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두 가지 표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id's been talking behind your back?
Really? I don't believe that. David wouldn't do something like that. I've known him for years, and he's always been a good friend.
I overheard him talking to someone about you.
I find that hard to believe. Maybe there's a misunderstanding.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David and I ha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and I trust him.
I'm just looking out for you, you know. I wouldn't want you to be blindsided by someone you thought was a friend.
I'm sure there's a reasonable explanation.
Suit yourself, but don't say I didn't warn you.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id's been talking behind your back?
데이빗이 당신 뒷담화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I don't believe that.
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David wouldn't do something like that.
데이빗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I've known him for years and he's always been a good friend.
나는 그를 오랫동안 알아왔고 그는 항상 좋은 친구였습니다.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못 들은 걸로 할게요.
Suit yourself, but don't say I didn't warn you. Suit yourself.
당신에게 맞는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당신이 괜찮다면 원하는 대로 하시라 이런 표현입니다.
Suit yourself.
좋을 대로 하세요.
Don't say I didn't warn you.
경고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I'm warning you.
경고할게요. 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id's been talking behind your back?
Really? I don't believe that. David wouldn't do something like that. I've known him for years, and he's always been a good friend.
I overheard him talking to someone about you.
I find that hard to believe. Maybe there's a misunderstanding.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David and I ha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and I trust him.
I'm just looking out for you, you know. I wouldn't want you to be blindsided by someone you thought was a friend.
I'm sure there's a reasonable explanation.
Suit yourself, but don't say I didn't warn you.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going to pretend you didn't say that.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당신이 그 말을 안 한 걸로 하겠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